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11절 이후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직의 본질적 목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데 있음을 밝히는 내용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내용은 바로 그 전체의 마지막 단락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만은 고린도서의 전체적인 틀을 우리가 여기에서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은 제2차 선교 여행 때라고 했습니다. 그때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가 태동되게 되는데 본래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가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 전혀 아니었죠. 안티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함으로 바울의 1차 여행이 시작되죠. 그때 마가라고 하는 청년을 이제 수종자로 데리고 갑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그 마가라는 청년이 바나바의 생질, 조카라고 나와 있는데 헬라어 원문 단어는 조카가 아니라 사촌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여행을 떠나서 안티옥에서 남쪽 구부로 사이프러스 섬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밤빌리아, 비시디아, 안티옥을 거쳐서 더베까지 갔다 되돌아왔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대륙의 남쪽 부분을 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1차 여행 때 세웠던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가보자. 그래서 본래의 계획은 1차 선교 여행지를 그대로 되풀이해서 그 코스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또다시 마가라는 청년을 수종자로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1차 선교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자기 임의로 되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무책임한 청년은 못 데리고 간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로 인해서 그 위대한 두 사도가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사촌동생 마가를 데리고 다시 1차 여행 코스를 따라서 사이프러스 섬으로 내려갔고 바울은 바나바하고 결별한 뒤에 결별한 바나바가 남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자기는 반대쪽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실라라는 청년을 데리고. 그런데 가는 데마다 바울 뜻대로 안 돼요. 여기서는 이런 이유로 전도가 막히고 저기서는 저런 이유로 반대자가 있고 그래서 그저 길이 뚫리는 데를 찾아가다 보니까 드로아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나 보다 하고 배를 타고 유럽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만약에 마가라는 청년 때문에 바나바와 결별하지 않았으면 사도바울은 2차, 3차 계속해서 터키 대륙에서만 놀다가 끝났을런지 모릅니다. 결별했기 때문에 유럽 대륙에 내려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가다 보니까 환락과 쾌락과 우상의 도시인 고린도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는 동안 그 우상의 도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긴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얼마나 신비스러워요. 자기는 전혀 계획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강권적인 섭리하심 속에서 자기가 고린도에 이르게 되고 교회가 생겼다.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마 소름이 돋듯이 주님의 은혜가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는 더 애정이 가고 더 신경이 쓰이는 교회였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3차 선교여행 도중에 에베소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심각한 대립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사도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거짓 복음으로 교인들을 영적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고 그랬죠.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편지만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애제자, 자기 자식이라고 불렀던 디모데를 보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디모데야말로 바울의 전권 대사죠. 바울은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고린도 전서를 읽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무런 반향이 없단 말이죠. 디모데마저도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도 사도 바울이 보낸 디모데도 어떤 열매도 거두지 못한 채 별 무효과를 내고 만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의 방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 보십시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2차 선교 여행 때 처음 갔을 때 근심 중에 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근심하면서 눈물 중에 갔다고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밝히고 있거든요. 또 13장 1절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 내가 이제 몇 번째 너희에게 간다고요? 세 번째 간다.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때 가고 지금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가면 두 번째라고 해야 되는데 바울 자기 입으로 세 번째 갈 것이다. 그 중간에 눈물의 방문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눈물의 방문이라고도 하고 근심의 방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눈물로 호소를 한 거죠.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구원 받았느냐. 눈물로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급거 에베소로 귀환할 수밖에 없게 되죠. 왜냐하면 갔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배척했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다시 쓴 편지가 눈물의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보십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고린도 전서 쓸 때는 눈물로 안 썼죠.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아니고 고린도 후서 이전에 눈물의 편지를 또 썼던 것입니다. 그 편지를 가리켜서 눈물의 편지라고도 하고 근심의 편지라고도 하고 준엄한 편지라고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준엄하게 꾸짖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눈물로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그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이번에는 보냈습니다. 디도에게 네가 들고 가서 이 편지를 전해줘라. 그리고는 그 디도와 어디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고 했던가요?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디도가 눈물의 편지를 들고 가서 고린도 교회에 전한 다음에 그 반응을 드로아에 와서 바울에게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디도가 오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드로아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바울이 거기에 눌러앉아서 전도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에게 우선순위는 고린도 교회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왜냐하면 디도가 오게 되면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올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디도를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7장 5절로 가보십시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마음이 편치 않고 몸이 편치 않고 내적 불안과 초조함 속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습니다. 디도가 오지 않으니까 내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다든단 말이죠.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내적으로 초조하고 불안해했는가? 그건 뒤에 가면 이유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마침내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났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게 함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7절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위로, 격려, 위로라고 하는 파라클레시스는 격려, 위로 다 되는데요.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 격려를 바울에게 와서 전해줘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노라. 여기에 우리 성경 보면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너희의라는 소유격은 사모함 앞에만 붙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너희의라는 이 소유격이 세 번 반복됩니다. 너희의 사모함과 너희의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너희의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디도가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드디어 사모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 있던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2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에 대한 사모함이죠. 바울에 대한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또 너희의 애통함.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사설에 속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떠나 있고 서로 대립하고 분열했던 데 대해서 애통함,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기뻤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또 세 번째로 나를 위하여 너희의 열심 있는 것을 드디어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를 그들이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그들 또한 사도 바울을 본받고자 하는 열심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 여기까지 봤죠?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디도를 만나는 순간에 그 고린도 교회가 바로 되었다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왜 예전에 사도 바울이 내적 불안과 초조함을 갖고 있었는가 비로소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근심의 편지를 써보낸 뒤에 아, 내가 그 편지를 써보내지 말걸 보냈는가. 내가 그들의 잘못하는 것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주념하게 꾸짖었는데 오히려 그 글을 읽은 고린도 교인들이 실족하는 건 아닐까.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닐까. 고린도 전서를 써도 별 무효과였고 디모데가 갔었을 때도 아무런 효력이 없었는데 오히려 내가 써보낸 그 눈물의 편지가 불의 기름을 얻는 격으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더 분란이 나고 더 큰 문제에 직면한 건 아닌가. 그리고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5절 제일 마지막에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왜 내적 불안과 초조가 있었는가. 바로 여기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사세기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설교가 중의 한 분으로 평가받고 있는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최고의 설교자라고도 합니다. 2000년 역사상. 그래서 그분의 그 닉네임이 황금의 입이에요. 황금의 입. 그분이 말하는 설교가 얼마나 사람들을 감동시켰던지 그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사도 바울이 내가 편지를 보내었던 것을 후회했었다 하는 이 말씀을 놓고 주석을 가하고 설교하기를 바로 이때의 사도 바울의 심정은 사랑하는 자식을 수술대 위에 눕힌 아버지의 후회와 같은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식들을 수술대 위에 한번 눕혀보신 적이 있습니까? 7시에 수술대에 들어가서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1시간 만에 나온다고 했는데 12시가 되어도 안 나와요. 오후 5시가 되어도 안 나와요. 그때 모든 아버지는 한 번은 후회합니다. 아, 이거 수술 안 시킬 걸 그랬나. 차라리 식이요법 시킬 걸 그랬나. 약물로 해결할 걸 그랬는가. 그런 심정이에요. 왜 후회하죠?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이가 수술실 문을 침대 병상에 누워서 의사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 수술 잘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그 후회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을 자식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에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닌가 하고 후회했었다는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왜?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실족한 게 아니거든요. 그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나았단 말이죠. 아버지가 수술을 시켜서 아이가 수술 성공적으로 하고 지금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후에는 없어진 거예요.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내 편지를 받고 너희들이 근심한 것 그 자체가 기쁨이 아니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사도 바울의 그 근심의 편지를 받고서 비로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다라는 그 동사의 뜻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메타노에오 하는 것은 가던 길을 돌아선다. 길을 바꾼다. 손에 들었던 것을 놓는다. 그러니까 회개와 자복은 틀린다 그랬죠. 자복은 입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는 뭐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돌아서든가 길을 바꾸든가 놓든가. 그래서 자복이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자복 그 자체는 회개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것은 변경을 의미하는 접두어 메타와 생각한다는 동사 노에오가 합쳐진 거예요. 회개한다는 건 뭔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길을 돌아서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잡았던 걸 놓는 겁니다. 탕자가 내가 아버지 재산 반만 들고 나가면 천하 재벌이 될 줄 알았는데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못 먹죠. 아,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이것보다 훨씬 잘 먹는, 종도 이것보다 잘 먹는데 내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메타노에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가던 길을 돌아서서 길을 바꾸는 행동으로서의 메타노에오가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심의 편지를 보내었는데 그들이 근심함으로 인해서 실족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근심의 편지를 받고 난 뒤에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과 화목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몰랐을 때 잠시 후회했었는데 그것을 알고 나니까 역시 잘했구나.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 은혜다.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리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들이 회개하게 된 그 동기가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근심인데 그냥 근심이 아니에요.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들의 삶과 행위를 되돌아봄으로 인한 근심이에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기 전에는 다 내가 잘났어요. 내가 다 잘했습니다. 나는 항상 정당해요. 그런데 자신들의 잘못을 사랑으로 조목조목 지적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거울에 자신들을 한번 비춰봤습니다. 그랬더니 형편없는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로 인한 근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근심이라고 주석가들이 표현을 합니다. 거룩한 근심.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뒷구절이 조금 의미가 모호하지요. 공동번역이 아주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아파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이니 결국 여러분이 우리로 해서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근심의 편지를 보내었는데 그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실족해버렸다. 그러면 사도 바울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다 손해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로 인해서 비로소 근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근심한다고 하는 헬라어 리페오는 근심한다, 번민한다, 고민한다, 슬퍼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로소 슬픔을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도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이었죠.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여기에서 후회할 것이 없는 이것은 우리말 순서상 제일 뒤로 가면 그 원문의 의미를 더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구원,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므로 후회할 것이 없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지은 죄, 자기의 모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행위에 대해서 거룩한 영적 번민, 그것을 가진 자만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나아감으로 성화를 이루어가지 않겠어요? 그 사람만 세월이 흘러가도 후회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결론에 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2007년도 1월 3일을 오늘 맞았습니다. 신년이 돼서 세 번째 날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몇십 년을 살아오셨던지 상관없이 이제까지 살아오신 패턴이 똑같죠? 연초되면 결심하고 연말되면 후회하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연초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결심만 한다고 됩니까?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몇십 번을, 몇십 년을 살아오시면서도 계속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해온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영적으로 고민해보지 않고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영적으로 슬퍼해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연말에 또 똑같이 후회할 것 아닌가라는 영적 근심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올 1년 동안이 거룩한 성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연초에 그 영적인 근심 속에 여러분들이 한번 몰입해 보시지 않는다면 2007년 12월 31일에도 똑같이 후회할 것입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실상에 대한 거룩한 슬픔에 잠겨 볼 때 나는 더더욱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11월 31일에는 후회함이 없는 한 해를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바울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하나님이 없는 근심입니다. 신앙과 무관한 근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근심, 신앙과 무관한 근심은 결국 무슨 근심이에요? 여러분을 어디다 몰아넣습니까? 절망, 좌절, 분노, 증오심, 불안, 초정. 이걸로 끝입니다. 하나님 없는 근심은요, 나 우물 속에 나를 가두어버려요. 근심하면 할수록 더 불안에 떨고, 근심하면 할수록 더 좌절하고, 근심하면 할수록 더 증오심만 생기고, 그래서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시간을 소진시키는 어리석음으로 끝나버려요. 시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이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생명은 거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계 초침 1초 1초 지나가는 이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1초를 여러분의 정오심과 여러분의 분노와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불안과 초조 속에 여러분을 가두어 넣는다면 그만큼 여러분 자신들의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룩한 근심과 하나님 없는 세상 근심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여기에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이렇게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간절하게 하며 변증하게 하며 이것이 다 별도의 구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문법적으로 간절하게라고 하는 이것은 이 뒤에 나오는 것을 다 수식하는 부사예요. 그래서 그 원문대로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분하게 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두렵게 하며, 이렇게 번역되면 정확한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결과가 수반되었는가? 첫째로 얼마나 간절하게 변증하게 하며, 변증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되돌아보고 근심에 빠졌을 때 그 결과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변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플로기아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나는 내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말씀의 거울 앞에서 보니 하나님, 제가 요 모양 요 꼴밖에 안 됩니다. 주님, 이 모습 받아주십시오. 근심에 빠지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기 실상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 얼마나 분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에 빠졌을 때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이 의분을 느꼈습니다. 이 의분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맡고 있던 컨텍스트 속에서 누구에 대한 의분일까요? 첫째는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그들에게 거짓 사설을 가르쳤던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의분일 수 있죠. 그 거짓 교사들을 그들은 스승으로 떠받들었거든요. 그러나 그보다는 두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의분이죠. 참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이미 바울을 통해서 진리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참이요 무엇이 거짓인지 알지 못한 채 부화내동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분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신에 대한 의분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20년을 살았든 30년을 살았든 그래 고작 이것밖에 못 살았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수없이 많은 가능성을 주시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게 고작 이것이요, 모든 나머지 것은 나의 종력을 위해서 쓴 나 자신에 대해서 의분을 느낄 수 있어야 돼. 세 번째로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빠졌을 때 세 번째 나타난 현상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회복했습니다. 7장 1절 때 두려움 말씀드렸죠.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누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요즘은 뭐 하도 어린아이들이 왕이니까 그런 말도 없어져 버렸습니다만은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이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손자를 예쁘다고 하면 할아버지 머리에 올라가서 상투를 흔든다고요. 요즘 아이들이 어른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상투를 뒤흔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깨달았을 때에 그 사랑이 내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의 종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처절한 두려움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늘 1대1이에요. 똑같아요, 자기하고 하나님. 아니, 하나님 위에 앉아서 놀죠. 거룩한 근심, 거룩한 법민의 말씀 속에 깊이 빠져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방자하게 살았구나. 그렇게 교만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7장 1절 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경외라는 것이 공경할 경자의 삼갈 경자거든요. 삼가. 내가 안 할 거 안 하는 거예요. 외자가 뭐죠? 두려울 외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야 내가 거룩해져요. 하나님이 두려워야 내가 안 할 것 안 합니다. 거룩한 근심에 빠지면서 두려움을 회복했습니다. 네 번째로,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거룩한 근심에 빠져서 두려움을 회복했을 때 뒤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이에요. 그 두려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새 생명을 먼저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두려움의 회복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의 회복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그 사실을 알고 나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부터는 나의 의가 아닌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든 그분의 공로예요. 여섯 번째로,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징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에 빠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자신들에 대해서 교인들끼리 스스로들 치리했다는 것이죠. 징계했다는 것이죠. 상대를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세워주기 위함이죠. 또 대상자가 거짓 사도들이 될 때는 그들을 축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서 의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사모,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치리가 회복되었습니다. 11절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결을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일대일 동등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피조물의 자기 위치를 되찾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자이다. 증거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수요 성경 공부 참여하는 거, 이것도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주일 예배 참여하고 수요 성경 공부에 열심으로 출석해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근심에 빠지고 그래서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분과 날마다 화목을 이루어 간다면 우리는 성결을 지켜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입은 옷이 하얀 옷이 새까맣게 더러워졌는데 더러워지면 아무데 가서나 눕죠. 그죠? 이 옷을 세탁소에 보내서 깨끗하게 드라이 클리닝을 해서 새 옷이 되었습니다. 조심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면 성결해야죠. 그런데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보라 옛것은 지나갔다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옛 삶을 탈피하지 않고 그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하게 드라이클리닝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사는 거란 말이죠. 12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불의를 행한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사설을 퍼뜨렸던 거짓 사도들이죠. 또 그들에게 부안에 동해서 교회를 흔들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을 계속 언급을 합니다. 또 이 이후에도 또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이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잘못 자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건 아니란 말이죠. 그건 편지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또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불의를 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 자기예요. 바울은 이 앞에서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거짓 교사들한테 모함을 당하는지 밝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자체도 편지를 쓴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무엇인가?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에게 나타나게 해주기 위함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에 2차 선교 여행 때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 교회를 세웠던 그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었다면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때 그들의 순수하고 순전하고 그들이 속에 간절한 믿음이 있었으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를 향한 너희들의 그 간절함이 헛것으로 사라져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에게 열매로 되돌아가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죠.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나한테 위해를 가한 사람을 정죄하려는 것만도 아니고 내가 이만큼 피해받았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너희들이 품고 있던 그 순수함,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로 너희들에게 되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위로를 받았어요. 왜? 그 편지 쓴 목적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룩한 근심을 갖게 되므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했거든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위로를 설명할 때 우리 고린도후서 1장이 위로로 쭉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의 위로는 뭘로 하는 거라고요? 입으로. 입으로 하는 게 사람 위로예요. 예. 누가 돈 100만 원을 소매치기 당했는데 내가 100만 원을 갚아줄 마음이 있으면 위로할 필요 없죠. 야, 100만 원 있다. 너 이 가져가라. 그런데 제가 100만 원이 있어도 줄 마음이 없거나 아니면 100만 원이 없어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아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말의 위로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구체적인 위로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쓰고 답이 오지 않아서 후회도 하고 근심도 했었는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위로로 대답해 주셨다.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건 격려라는 뜻도 있죠.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행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하시는 것을 내가 확인할 때 세상의 그리스도인에게 그보다 더 감동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서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야, 아무개야, 내 너 알고 있어. 너 하는 거 알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파라클레시스를 경험할 때 그보다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더 드리는 동기가 어디에 되겠습니까? 그렇죠? 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위로해 주셔요. 격려해 주셔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인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위로에 대해서 디도가 너무너무 기뻐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 기쁘다는 거예요. 왜 디도가 너무너무 기뻐했는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를 바르게 알려면 그 당시 정황을 생각해 보셔요. 이 디도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거짓말쟁이래요.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래. 추천서도 없고 자천서도 없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가리킨 것은 모두가 다 거짓말이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디모데, 바울이 아들이라고 여기는 디모데를 보내었는데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배척해버렸어요. 위대한 스승 바울이 눈물의 방문을 하고서도 실패했습니다. 바울이 실패하고 돌아와서 편지를 한 장 써줍니다. 야 디도야, 이번에는 네가 들고 가라.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아유 선생님 안 됩니다. 선생님이 가셔도 안 되는데 제가 가서 되겠습니까?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런데 디도는 순종하고 들고 갑니다. 그때 에베소를 출발해서 배를 타고 도보로 고린도까지 일주일이 걸렸는지 2주일이 걸렸는지 3주일이 걸렸는지 모르죠. 그때는 정기 선박편이 없으니까 배가 있으면 타는 거니까. 고린도에 도착할 때까지 디도의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내가 저들에게 모독을 받고 배척당하는 건 아닌가. 거짓 교사들이 편을 만들어가지고 심각하게 무리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디도가 가서 편지를 전해줬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편지를 보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디도를 마치 사도 바울을 보듯이 영접해줘요. 그때 디도가 안심했을 뿐만 아니라 디도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큰 기쁨을 디도가 생생하게 바울한테 와서 전해주는 겁니다. 그 기쁨이 누구 기쁨이 돼요? 바울의 기쁨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기쁜 겁니다. 14절,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디도를 가라고 했을 때 디도가 썼는데 기지 않았겠죠. 그죠? 그때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 덕담을 해준 겁니다. 디도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저렇게 대립하고 분열하고 복음을 외면하고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저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고야 그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가 생겼겠냐. 저분들 참 좋은 분들이다. 가라. 가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자랑을 했는데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그 쓴 그 내용이 다 참된 것처럼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디도한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자랑하고 덕담을 해주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다 사실이 됐죠. 만약에 디도가 갔는데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 안 하고 몰매를 맞고 왔다. 그러면 바울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참 부끄러웠을 거예요. 디도 보기가. 이제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믿었던 대로 되었으니까. 15절.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여기에서 심정이라고 하는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헬라 말은 애정, 긍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도가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떨리지만 편지를 들고 갔는데 오히려 그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디도를 영접해줘요. 그래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한 애정과 긍휼이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죠.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지금 더 깊어지는 거예요.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쁨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출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게 되었는가? 범사에, 범사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돈에 대해서는 신용이 100%야. 나머지는 뭡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신용이 100%야. 딴 건 뭡니다. 참된 진리의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범사에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범사에 신뢰할 수 있을 때 그가 바로 진리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범사에 신뢰할 수 있는 진리의 동역자가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하고 이 단락을 끝맺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한 것입니다. 회복하게 된 동기가 뭐죠?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근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근심의 편지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2007년에 들어서 저희들이 첫 번 갖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이 첫 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1년간 앞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해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1년 동안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근심, 신령한 범민을 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정말 나의 현재의 실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살고도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살고도 뿌린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무엇을 얼마나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현재 나의 실상에 대해서 한번 근심하고 번민해 볼 때에만 우리는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성화를 완성해가는 거룩한 해로 꾸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으로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올 1년 동안 세상을 향해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근심하고 고민하게 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갱신을 다 저마다 부르짖긴 하지만 교회는 날이 갈수록 문제점만 더 많이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룩한 근심을 한 번도 해보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우리가 범사에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서 선교 100년의 정신, 한국교회 100년의 어를 이어받게 한 이 100주년 기념교회로서 이 양화진 동산에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세계교회를 향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정말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고민하게 하는 한 해가 되자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물론이요 우리와 더불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신뢰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신뢰를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에 의해서 이 세상은 밝아지고 맑아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룩한 근심에 빠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들의 실상을 비춰보고 거룩한 범민에 빠지기 전까지는 그들은 자신들은 늘 옳고 자신들은 늘 의롭고 자신들이 행하는 것은 늘 잘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근심에 빠졌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생각을 바꾸었고 행동을 바꾸었고 회개를 통하여 성화를 완성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저희들 2007년도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해를 맞을 때마다 매해 초에는 새로운 결심을 하지만 연말이 되어서 똑같은 삶을 반복한 뒤에 후회를 되풀이했던 것은 우리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거룩한 근심, 신령한 번민 속에 빠져본 적이 없기 때문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근심하는 것도 아니요,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근심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날이 가까워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대로 살기를 더 원하는 우리 자신들로 인해 의분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배워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신뢰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올 1년 동안 100주년 기념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로 하여금 고민하는 교회로 세움받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서 함께 우리의 실상과 실체에 대해 고민하고 번민하고 근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세상을 향해 잃어버렸던 신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로 인해서 이 사회가 맑아지고 밝아지는 계기가 시작되는 2007년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